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찾았으면은 5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아멘.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신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께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간증이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 장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몇 분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핑계긴 하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수양의 기간 동안 조장 역할 한다고 하면서 주에 만찬 말씀 준비를 금요일날 토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도중에 끊더라도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는 수양회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마음, 앞에 있는 목양자와 또 앞에 인도하는 형제의 마음. 참 그러면서 참 갔다 와서도 참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제공해 줬던 것을 봤습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어떤 형제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감사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성도를 향한 비난이나 질책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편지가 있다면 어떤 편지인가? 빌립보서.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네요. 장학생이네요,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빌립보서요.
예.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정말 연인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난 너희들을 너무 그리워한다. 지금 이 안에 지금 현재 상황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썼겠죠. 네. 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로 인해서 기쁨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네, 점치는 소녀가 생각났을 거예요. 점치는 소녀의 그 영을 내쫓았을 때 그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 감옥에서 간수가 생각났겠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누가 생각났을까요? 복음으로 섬겼던 디모데가 생각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 브로디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거의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기뻐하다란 이런 단어가 16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세주의 이름이 무려 40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양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풍성하게 정말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 이 그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한 곳이 있다면 또한 어떤 곳일까요?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고 점점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는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그리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는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는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장 2절에서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내용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 안에 가운데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품어야 사람도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에 오시기 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에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우리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쪼아치시는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썼습니다.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같은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같은 성품을 갖고 계셔요. 세세하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 자신이 신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자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더욱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뺏긴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장 6절에서 증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2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셨는가? 어떠한 상태까지 내려가셨는가? 어떠한 비하까지 되셨는가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TV에서 뭐 시간 탐험대인가 거기서 조선시대 관아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관아에서 관노비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종들이 참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 알았지만, 관노비를 보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구나,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관노비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관아에서 수령 밑에서 밭을 가는 일을 매일 해야 돼요. 소작농처럼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사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얼굴을 씻을 물, 양치할 물을 갖다가 방 안에까지 대령을 해야 합니다. 태태 뱉은 것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가지고 아침밥을 밥상에 딱 올려야 돼요. 밥맛이 없으면 수령이 밥상을 뒤엎습니다. 또 수령이 시키는 가운데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건 똥. 동네마다, 집안마다 똥을 훔쳐오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돈이었어요. 똥이요. 비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런 종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람의 그 종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빌보서 2장 8절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8절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2장 7절의 사람의 모습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동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팔과 손과 눈과 귀와 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셨어요. 주님은 때로는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을 소화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비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신비롭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때로는 배고프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목마르셨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셨습니다. 또 주님은 때로는 같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노마식 화형틀이었어요. 사형틀이었습니다. 화형틀이 아니고. 네. 조는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형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며 또 화해 헌물이시며 또 보배로운 피를 흘린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주님의 나자심은 하늘 왕좌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주님은 영광에서 겟세마네로,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하나님의 그 왕좌 가운데에서 있을 분이 타락한 인간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자리로 단번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2장 2조 5절에 한번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신 그 주님의 모습 따라서 우리도 겸손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짧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노니 하나니. 21절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다. 내게 사는 것이 술이다.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다. 내게 사는 것이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1인자가 되려고 하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기꺼이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기꺼이 나는 1위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아, 세 번째가 될게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며, 이 모든 기초는 사랑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돼야 하고, 그 안에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 2절에도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것, 이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보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뛰어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이 있는가?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교회 안에 가운데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시비의 결망도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규칙에 따라 걷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4장에서 바울사도가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왜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권면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세상 땅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라. 너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너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또 겪어봤잖아요. 여기 있는 중년층들은요. 오늘 4장 2절에 바울은 유오디아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배워라.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한마음이 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도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속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 안에 가운데 사랑과 또 형제의 사랑과 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함께하는 일들, 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아멘.